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복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 다 도망갔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요한이랑 그 어머니 마리아랑 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 잡히실 때에 정말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벌거숭이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쫓아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런 제자도 있고, 또 멀리서 보고 울었더라 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참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도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또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힘이 약해서나 어떠한 그 자기의 의협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적지 않은 시간 이렇게 해오는 동안에 만약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따라왔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계속 믿고 잘 따라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따로 오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기까지 따로 오리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죽기까지 따로 오리라 해도 우리 스스로는 금방 한눈 팔고 금방 딴짓하고 그 베드로 못지않게 아니 더어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또어 정말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정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처럼 그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아, 사람아 하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인간을 찾아주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그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과의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써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는 사실 써 있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얼마나 인간이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근데 없었던 시간이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있었던 시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동물들에게 뭐 사물들 다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관리하며 땅을 지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써 이제 그 삶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삶에 대해서 짐지고 허덕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훌륭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떳떳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없어서 밥벌이를 못하게 되면은 뭐예요? 나쁜 남편 같고 나쁜 아빠 같은 거예요. 무능한 아빠, 무능한 남편. 그것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이고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연단받는 그 연단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가치 속에서 너는 지금 일을 못하는 거야. 너는 무능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잣대가 사람들의 눈총 속에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안에도 있어서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이렇게 계속되니까, 1년, 2년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또 그렇게 된 사회, 그렇게 된 자기,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러한 그 뭐랄까 의심과 원망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선하고 인자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실수 없이 지금 가고 인도하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리고요. 죽기까지 따라오리라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겠어요 했는데 주님으로 족하겠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나 또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진 제자들이나 우리가 손가락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금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야단 맞는 것, 또 그분이 내게 짐져 주는 것,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이렇게 일을 시켜서 뭐를 이렇게 하게 하려는 그러한 어떤 그 폭군처럼 아니면은 또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보스처럼 아니면은 우리에게 그 옛날에 너는 이랬지 너는 저랬지 하면서 항상 우리의 잘못과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벌 주려고 지키고 있는 경찰관이나 아니면 무슨 그 법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도 알고 우리의 모든 허물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정말 염치 없는 짓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수고하고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니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나를 따르라 아니면은 정말 내가 너에게 그냥 물줄 거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 포도주와 젖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공기가 더 필요한 거 우리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공기가 있는 거 당연해요. 제가 저 먹는 것보다도 엄마니까요. 아이들 먹여야 되는 게 항상 제게 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밥벌이를 못하니,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밥벌이를 못하니 애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 가운데서 이겨나올 수 있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짐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처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자면 내 양을 치라 하신 주님은 왜? 그 양을 치는데 필요한 지식도 줄 것이요, 힘도 줄 것이요, 먹이도 줄 것이요, 다 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양을 치는 거니까. 그게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그 주인이, 양의 주인이 다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집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맡긴 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주실 것이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엄마니까 나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줘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건강에 있어서 내가 다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 남자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또 엄마도 건강이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해서 애에게 베풀어주고 뭘 해주고 해주고 해줄 수 있어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조건과 아빠의 조건이 뭐가 되어서 뭘 가져서가 조건이 아니고 엄만 그냥 엄마고 아빠는 그냥 아빠인 거예요. 그래 제가 그 며느리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와 나에게 있어서는 그제 아들이 그 며느리의 남편이 뭐예요?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은 귀히 여기면 되고 중한 사람은 중히 여기면 돼. 그 외에 조건이 없어. 어떻게 해야 귀하고 어떻게 해야 중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니까 중하니까 그냥 귀중하게 여기자.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하지 말고 건강하라고 하지 말고 뭘 조건하지 말자. 성경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 그랬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싶고, 나는 너그러이 여김을 받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칭찬받고 싶고,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나 잘못은 덮어줬으면 좋겠고, 나 부끄러움은 가려줬으면 좋겠고, 나는 항상 예쁘다, 예쁘다, 괜찮다, 괜찮다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면서 그걸 고쳐줘야 사랑이고 그게 없어져야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해야만 되는 거라 할지라도 자꾸 요구당하면 어떡해요? 가까이 안 가고 싶지요. 사람은요, 무섭게 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말이나 무슨 저기 동물 다루듯이 회초리로 채찍질로 무섭게 하면 말 들어요. 또 돈으로 꿰면 어떤 미끼를 갖고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줄 거야. 또 아니면은 너 이거 하기 위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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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하는 어떤 조건부 그런 거할때 사람 말 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조건 안 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되지 않아요.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쁨도 명령으로 안 돼요. 감사도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명령으로 되지 않고 요구해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그걸 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자유해져요. 우리가 짐질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평강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말씀이 내게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짐져서 애써서 힘써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이루어드리지도 못하고요. 아니, 짐도 지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 저주했던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편안해라. 너 나한테 잘못했는데 편안하라는 얘기예요. 너 나를 저주했는데 편안하라는 얘기예요. 너 내가 그렇게 고통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는데, 너나 떠났지, 등 돌렸지. 근데 편안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편안해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죄 없이 당하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를 당해도 예수님 앞엔 할 말이 없는 딸이라.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뭐 해서 헉헉 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영생 하나로 기뻐하리고, 영생 하나 도움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는데, 딴거더 주세요, 딴거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아프다, 어렵다, 외롭다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다고 낫게 해주세요든지, 외로우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든지, 그 다음에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합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날 버린다 해도 할 말은 하나도 없는데, 나 버리면 갈데 없어요. 예수님 버리면 나갈데 없어요. 예수님 나 떠나면 나못 살아요. 그냥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내가 채찍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으니 아파하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이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거를 예수님은 하지 마라 그래요. 너 고통하지 말아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껴야 당연하고 받아야 당연한 그 고통을, 그 갈등을, 그 외로움과 그 슬픔과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죄싹을 예수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랍니다. 편안해랍니다. 그리고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것은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상관없이 그냥 아주 통괄적으로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주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용서받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말고,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고, 열심히 사역하려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희생하려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잘한 거 없는데, 아무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무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아무 경건이 없을지라도, 그냥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물로 받으면 돼. 그 평강을 깨는 것이, 하나님 내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은 그냥 평강할지어다에 우리가 뭐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난 그때에도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뭐 했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왜 있냐 하면은 그때 같이 그 도마가 있지 못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 것에 대해서 그가 믿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25절 보면은 24, 25절 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또그 도마 앞에도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뿐이 아니라 지금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도 결국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고 믿었고 도마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었다는 얘기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도마가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제 알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도마는 못 믿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 같지만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데 여기서 더 복되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서 봐야만 되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여러 면으로 보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말씀만 듣고 믿은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부활하리라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나? 아니었어요.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보았더니 믿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 수준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어떤 형제가 참 연약함이 있어서 자꾸 같은 죄를 이렇게 되풀이해서 칠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그러면서 한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남들이 볼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처럼 정말 그잘 자라는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병이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이 들었거나 또 어떤 부끄러움을 받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계속 그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격려를 하면서 받아들이면 사실 그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죄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심이 영광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성령을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잘못했는데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래?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을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는데 그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 병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정말 그 이리떼 속에 양한 마리를 보내는 것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리에게 잡혀 먹이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에 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장사되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대해서 축복하셨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호강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명해지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나? 종의 형체를 갖고 자기를 아주 없는 자처럼. 내 입장, 내 말, 내 어떤 권위, 내 자리, 아무것도 다 없어도 된다였어요. 아니, 그냥 뺏기신 것이 아니라, 약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서 대해서 못 박힌 이 땅의 세상의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을 매일 지고 가라는 얘기. 나는 이미 세상과 상관없습니다. 내 정력과 상관없고 내 욕심과 상관없고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함대로 살고 주위의 요구대로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들 편안해라. 나 너희들 야단하죠. 저주 안에 벌 주는 거 아니야. 편안해라.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원함과 너희들의 영광과 너희들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한 가지예요.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래 지어진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식하며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범죄함으로써 자기 할 일을 따로 가졌고 그것이 짐이 되었고 그것이 정욕이 되었고 욕심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낳았고요.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사는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방향도, 살 길도 몰라지고, 그리고 정말 허덕허덕 괴로움이 족한 삶, 그리고 평강을 모르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안일함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갖는 평강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개혁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까. 왜? 너도 이길 수 있다. 그 이긴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평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할 수 있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밥벌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저는 밥벌이 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밥벌이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믿기에 나는 왜 살아를 안 합니다. 왜 살아는 내가 무엇을 이유를 만들어서 붙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밥만 잘 먹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원함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내 존재 자체, 내삶 자체에 의미가 필요하고 보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존귀함이 없어요. 내 배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남한테 유익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남한테 나쁜 영향을 주나 좋은 영향을 주나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누군가가 좋아지고, 누군가가 나아지고, 누군가가 정말 새로워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떤 형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값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습니다. 이름을 안 남겨도, 뭐를 안 해도, 이 세상에 악을 남긴 사람들이 있고, 정말 무의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또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료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는 것은 빛과 소금 되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 공중 권세 밑에 있는 그러한 속에 빛이 되라. 근데 그 빛은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전등을 갖고 다녀도요, 전기, 거기 다막 끼는 데에, 그 전구 끼는 데에 연결이 안 되면 불이 켜지지 않지요. 우리 자신이 그 전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빛 되십니다. 그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근데 빛은요, 우리 이렇게 환할 때 불이 켜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세상에 어두울수록, 마음이 어두울수록 그 빛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역할도 합니다. 우리 세상은 어둡다고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해요. 누구나 하는 거,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꼭 자기가 하는 일을 찾으라. 하나님이 그몸 안에서 자기의 그 배치를 찾으라. 흉내 내지 말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 자리 지키라는 얘기예요. 육체 안에도 그 자리 지키라. 특히 이제 제가 가정 아내라면, 어? 그 가정 안에서 아내면 아내 자리, 엄마면 엄마 자리, 아빠면 아빠 자리, 그 남편 자리, 부모, 그 자녀는 자녀로서 그 관계도 자기가 택한 거 아니지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형제도 그렇고. 근데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몸 안에 불러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한 가족이에요. 내가 싫고 좋은 걸로 가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가족 속에서도 질서가 생기려면 어떻게 분담이 잘 돼야 되고 각기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뭐든지 그게 원활하게 화평하게 돌아가지요. 근데 우리의 가족도 그 질서가 어떠한 질서냐? 지배적인 질서나 뭐를 할수 있고 할수 없고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질서.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제일 비중이 많으냐면 아기가 제일 비중이 많아요. 그러나 그 아기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온 가족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건 명령하고는 달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져 나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는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서 순종함으로써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하루 세끼 잡수셨을 것이고 자고 깨고 한 인간하고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범죄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것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말만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돼요. 새로운 원칙.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면 우리는 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다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얻으리니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얻으리니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 세워진 곳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꼭타 문화권에 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에 임한 모두는 다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도요, 자기 일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음으로서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무슨 나쁜 일안 일어나고 복되고 그거 찾기 이전에 천국은 이미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요. 죽어도 살리라 영생도 우리 안에 이미 가져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 예수님이 보낸 세상이라는 선교지. 어느 나라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선교지예요. 그 세상의 형태 속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뭐 그런 그 어떤 종류가 있는 것뿐이죠. 교회도 선교지고요. 지금 우리 지역 교회는 교회도 선교지고 타 문화권도 물론 선교지고요. 그러나 자기 문화권도 선교지고요. 다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서 뭐 하냐? 우리 23절 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죄 없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죄는 살인에 비해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네 죄는 별거 아니야라고도 얘기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거 없습니다. 죄는 열을 지나, 백을 지나, 천을 지나, 만을 지나, 하나를 지나 똑같이 죄고, 죄값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하나 지나, 천을 지나, 만을 지나, 그것이 흰 눈처럼 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옷 입혀줘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다. 그건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거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용서받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까 야단치거나 훈련하거나 회초리 들면 우리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닫아지고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유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니까,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마치 받아주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찬송 드려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지, 진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 그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런 거. 죄는 병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한 그 모든 진리와 은혜는 다 뭐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뭐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그 공로로 인해서 값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누구를,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그 분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심판할 권세도 갖고 저주할 권세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 안에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세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쓰는 건데. 예수님께서 심판주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는 거를 보고 하신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희를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까 가나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자에게도 죄 없는 사람 돌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자신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굉장한 권세입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근데요, 우리 또 다른 말씀 떠오르지요.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처음부터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굉장한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물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권세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선명해지는 것이요, 그분이 높아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딴 사람들보다 수의식, 높은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그 사람들 용서하라고, 그 사람들 중보하라고, 그 사람들 섬기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뭘더 받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 뭐를 안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유익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다 주세요. 나를 위해서 달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사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물론, 입김을 불어서 숨을 내쉬면서 얘기해 주셨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나중에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그 우리 안에서의 강권하심 속에서, 하게 하심 속에서 살수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좌정함이 필요합니다.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나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친히 역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인간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누리게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안식에 그냥 창조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은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으면은 돈을 갖고 지식을 갖고 조직을 갖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해도 그거는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한 분으로 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의롭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우리의 권세는 사랑하는 권세 가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주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저들이 보혈로 인하여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죄함이 없다면 모든 형제들이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고 설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갖게 되었으면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다 새 피조물이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똑같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나타나시는 그 실체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오늘도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좋아서 사는 거 아니고 아니 내가 싫어서 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타나소서. 내 안에 계신 그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기도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수 있는 권세를 주셨사오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순종의 연속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의 연속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